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주교와 개신교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는 데 있어서 진리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산에 뭐 길이 올라가는 길이 다 달라도 정상은 하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 특별히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 올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저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그런 은혜의 복음을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걸로는 부족해, 너희들이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뭐 날과 달과 절기 뭐 이런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고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구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따르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교란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유대주의자 그런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신천지 뭐 이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요즘은요, 해외에도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뭐 정말 저 무슨 얼마 전에 우리 아마존에 이연학 선교사님 오셨는데, 거기는 브라질에서도 오진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왔대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곳곳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요 나가서 활동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데 결국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른 진리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살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 사람이 별거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예수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세울 줄 아는 그런 능력, 사람에 대한 열정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는 것을 잘 헤아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니들이 지금 율법 좋아가지고 율법 지키면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데 도대체 율법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율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마치 종과 자유자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종과 자유자라는 거는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고대 사회에서 종은요 우리 문화의 종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선명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하면 무슨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인종차별하는 검은 흑인 그런 노예 아니고, 사실 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가장 어떻게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는 뭐 자동차가 낡으면 자동차 뭐 새로 사고,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물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물건 사고 파는 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텔레비전 필요할 때 텔레비전 사고, 냉장고 필요할 때 냉장고 사고, 에어컨 필요할 때 에어컨 사고 하는 것처럼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는, 종은 그 시대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인 거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그래서 노예, 종과 자유로운 사람은요 존재의 가치 자체가 달랐어요. 살아가는 삶의 세계 차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는, 율법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처럼 하늘과 땅같이 천양지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종 하갈이고, 여러분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부터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생식능력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젊은 여자 통해서 자식 낳자,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것도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더 못 기다렸어.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낳은 불신의 자녀가 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 그런 불신의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요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복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요 정말 마땅히 내 행한 일에 대해서 따라오는 어떤 부과물이고, 내가 이만큼 했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상 못 받으면 섭섭하기도 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접해 주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쌓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복은 쥐꼬리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지 모르는 것이고,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문제가요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유세 부려보고 어깨 힘주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망하는 길인 거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가소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100살이나 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젊을 때는 이제 뭐 젊은 여자 혹은 다른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 만나면 자식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전적으로 무능, 불가능. 아브라함을 100살이나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식 낳고 그 자식 키우고 자식을 통해서 큰 공동체 이루는 거,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는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히려 무능할 때까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때까지, 스스로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일부러 기다리신 거거든요. 사람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나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다른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마치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24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마치 하갈과 사라처럼 다른 거다. 그리고 시내산과 성전처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시내산은 우리에게 뭐가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울.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과 죄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은혜를, 자비를 선포하는 곳. 그래서 이 시내산은 뭘 열심히 자꾸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시내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사 안아주시는 그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은 여러분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내산 언약, 예루살렘, 그 하갈과 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종과 자유인,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처럼, 혹은 하갈과 사라의 차이처럼, 혹은 시내산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처럼, 이거는 확 다른 거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도대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를 옥죄는 것이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이사야 51장 1절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어떻게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사람의 자녀보다 더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임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아이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과 방불하거든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질러 외치라. 이거는 막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라 같은, 사라.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사라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자녀, 자손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 봅니다.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언약의 대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이것은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복이다,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전부 다 계속 모든 성경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거를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한테 네가 주인공이 돼야지, 네가 대접을 받아야지, 네가 높임을 받아야지, 네가 뭔 분위기를 주도해야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인공 되라 그러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공 되고 네가 대장 되고 네가 깃발 들고 앞서가고 네가 박수 받고 네가 대접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게 뭐 아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어가지고요 그거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교란시킨 것처럼 오늘날도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고 자기가 높임 받고 싶고 자기가 큰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얼마나 깊이 병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남을 유익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면 막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깊은 병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대접하기를 원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요 그렇게 계속 부추겨요. 네가 대접을 받고 네가 높임을 받고 네가 인정을 받아야지. 결국 율법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큰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는 네가 할례받으면 그게 된다, 너 율법 잘 지키면 너 큰소리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만 의지하다가, 정말 거저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만 찬송하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목에 힘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전혀 다른데 그걸 모른 채 그저 율법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고, 세월 지나갈수록 사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겸비함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지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의 은혜, 그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 외에는 인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우리 주제 파악 잘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